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상수련의 이틀째 새벽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계획하신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들고 바친 우리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죠? 예, 하루 지났는데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도전받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의 그 양궁에서 저희들이 금메달을 싹쓸이 했습니다. 다섯 개의 금메달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금메달, 그 양궁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높은 뜻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높은 뜻 교회는 지금 이제 16개가 있습니다. 각 곳에 있는데, 예전엔 이제 하나였죠. 그리고 다 분립하고 분립해서 지금 이제 16개 교회인데, 예전에 높은 뜻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NGO, 선교를 하기 위한 국제 NGO를 이제 세웠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인데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해외 사업부를 이제 두고 있는데 그 재단을 지금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이사장으로 그걸 섬기고 있는데요. 그 말라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말라위에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말라위 아이들이 이제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양궁 사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양궁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이제 못했는데 그 양궁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좀 꿈을 실어주는 그러한 그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그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을 할 수 있게 한 그 분이 예전에 그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의 석동훈 감독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석동훈 감독님이 헌신을 하셔서 2년 동안 말라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양궁을 소개하고 아이들 이제 발굴을 해서 양궁 선수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석동훈 감독님이 2년 동안 이제 잘 그 털을 좀 닦아주신 뒤에, 역시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 감독을 하셨던 박영숙이라고 하는 감독님께서 2년 동안, 이분은 더 대단하셔요. 그 말라위에 있는 그물리라라고 하는 그 아주 가난한 마을에 직접 들어가셔서 2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해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양궁을 가르쳐 주셔서 드디어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선수 하나를 보내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 양궁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양궁은 남자 여자 각각 세계 64명의 선수들만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64명이 돼야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그 국제양궁협회에서 말라위라고 하는 그 불모지, 양궁 불모지에 양궁을 보급하는 마음으로 조금 그 혜택을 줘서 우리 아이가 한 명이 리우올림픽에 이제 그 참가를 해서 64명 중에 몇 등을 했는가 하면은 63등을 했습니다. 한 명 제쳤어요. 한 명 제치고. 그 아이는 말라위에서 약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 삼성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삼성에서 핸드폰을 하나씩 이제 선물을 줬어요. 모든 참가 선수들에게 핸드폰을 선물을 줬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 핸드폰이었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말라위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그 친구가 사는 나라는 이제 더 가난한 마을인데 이 박영숙 감독님이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가르쳐도 아프리카 애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체격 조건이 양궁하고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다 그래요. 이 양궁을 하려고 하면은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다리가 길고 가늘어가지고 이렇게 잘 흔들린답니다. 양궁은 딱 자세를 잡고 이렇게 활시위를 이렇게 놓을 때까지 몸이 탄탄해야 그것이 이제 자세가 잡히는 운동인데 아이들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이게 관역에 잘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양궁은 웬만해서는 세계 탑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이유를 얘기하셔요. 한국 사람들의 체형이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서 하체가 튼튼하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스포츠 전문가니까 국가대표 코치도 하고 대표도 하고 이제 감독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세를 잘 잡아야 할 수 있는 스포츠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양궁이 그렇고 골프가 그렇답니다. 특히 여자 골프는 세계 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쇼트트랙 이것도 이제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스케이터 타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이 웬만해서는 이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 옳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언제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이 신앙과 이제 관계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신앙도 마찬가지지. 스포츠만 그럴까? 삶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가 좋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과 내일은 우리 재직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재직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일꾼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고린도, 오늘 말씀과 같이 고린도 전서 4장 2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희 교회도 임직식을 할 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을 하면 임직패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임직합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을 하나 쓰는데 반드시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연초에 이제 그 교사들, 봉사자들 임명을 할 때 찬양대 사람들 그리고 교회학교 봉사자들 선생님들 임명을 할 때도 이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그 임명장에다가 넣어줍니다. 아마 교회 입장에서는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그 써 넣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고 충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충성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 범인들을 잘 잡는 것이 충성일 겁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에 있어서 충성이라고 한다면 사뭇 다릅니다. 조직폭력배는 싸움을 잘해야 되고 남의 돈을 잘 뜯어와야 아마 그 조직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원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일 것이고, 의사들은 열심히 병든 환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충성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본분인 자기 개발, 뭐 운동을 하면 운동, 악기를 공부하면 악기를 개발, 열심히 하는 것, 또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자라와고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은 다른 나라의 교인들보다 훨씬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왕왕 있는데, 그 교회들 보면은 충성한답시고 교인들이 몽둥이 들고 나옵니다. 교회 지키겠다고, 목사님 지키겠다고. 교회가 갈등이 돼가지고 두 패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양쪽에서 다 몽둥이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왜? 충성하는 겁니다. 힘이 모자라면은 용역들도 부릅니다. 깡패들도 불러가지고 교회 지키게 하고 몸싸움 하게 하고 유리창 깨고 쇠사슬로 예배당 다 걸어 잠그고. 왜 이렇게 하셔요? 아, 나는 교회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성을 얼마나 왜곡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충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1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일꾼이 무슨 일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 언어 중에 굉장히 표현이 섬세한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도 섬세한 언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이 헬라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형용사가 많이 변합니다. 형용사가 많이 변해서 그 엄청난 조그만한 변화들을 다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데, 반면에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는 형용사가 변화되지 않고 명사와 동사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변화들을 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는 주로 종, 노예, 뭐 일꾼, 이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는데, 일꾼으로 그냥 한 단어로 탁 이렇게 퉁치는데 그 옛날에 노예 제도로 이렇게 그 시스템이 돌아갔던 이 헬라 문화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 이 일꾼을 굉장히 많은 그 단어로 섬세하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일꾼은 이런 단어로, 저런 일을 하는 일꾼은 저런 단어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그 나누었는데, 헬라어 자체로 보면은 7개가 있습니다. 일꾼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제 그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그 3가지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배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왔습니다. 배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제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그 배를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나누었을 때, 이 배의 주인, 선주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선주는 이 배에 지금 없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일꾼들에게 이 배를 지금 맡기게 됩니다. 이 그 배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배를 움직이는 이제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잡고 배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부여해준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을 우리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이 그 일꾼 중에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일꾼입니다. 야,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네가 잘 가. 또 위험하면은 멈춰서 있어. 그건 네 다 재량이야. 하면서 선주가 재량을 이제 맡겨주고 그 책임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배를 자기 배같이 움직이는 일꾼입니다. 책임성이 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갑판에 있는 그 일꾼이 있는데 그건 둘로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일꾼은 책임성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넌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다 해라고 하는 일꾼이라기보다는 자발성을 그냥 주는 겁니다. 이 갑판에서 청소를 하고 위험한 것 있으면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끈이 늘어진 거 있으면 가다 걸리면 안 되니까 잘 묶어가지고 한쪽에다 놓고 상자를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그 자발성을 부여해 줍니다. 너 더러우면 청소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맡아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꾼들을 대체적으로 둘로스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디아코노스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둘로스는 자발성을 갖게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책임성도 없고 자발성도 없는 일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일꾼은 배의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이 일꾼들을 휘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왜 옛날 영화 벤허 같은 그런 그 영화들 보면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에 군함들이 나옵니다. 전투하는 배들이 나오죠. 그 배에는 항상 맨 밑바닥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모터도 없고 이제 돛단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노를 젓는데 그 노예들의 팔에 이제 쇠고랑을 다 이제 채우고 발에도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맨 앞에서 이제 북을 치죠. 둥둥 북을 치면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은 이제 그 노를 젓게 됩니다.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책임성은 더더욱 없고요. 자발성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죠. 아우, 난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왜 자꾸 빨리 가라 그러지? 지금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할 뿐입니다. 그 노예들이 휘페레테스입니다. 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둘로스, 휘페레테스.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일꾼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서의 단어는 여러분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휘페레테스야. 휘페레테스가 뭐라 그랬죠? 노를 젓는. 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노 저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노를 잘 젓는 것이 휘페레테스의 의무가 아닙니다. 휘페레테스의 본분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성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성 더더욱 없습니다. 내 의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북을 치는 대로 노를 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것이 이 일꾼의 그 의무가 아니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 일꾼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일꾼들이 해야 할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북을 치는 분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북을 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려놓는 것, 아무런 고민 없이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 내가 70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60평생 살아왔는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제가 60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이건 내가 맞습니다. 주식을 모르시죠? 주님은 어떻게 주식을 아십니까? 경기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련하듯이 쫓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은 몽둥이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주님의 무덤, 주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같이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충성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일꾼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리는 어디인가, 그 일꾼들의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끄트머리,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구경거리입니다. 끄트머리가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끄트머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이제 그 정치 부분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올 때 항상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나오죠. 국회의사당 그 본회의장에 보면은요, 의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원형으로 둘러져 있는데 맨 끄트머리엔 높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원내대표, 뭐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맨 끄트머리에 앉고 초선 의원들, 힘없는 초선 의원들은 맨 앞자리로 이렇게 그 배치를 해주죠.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그 상을 주는 시상식이라고 해도 맨 끄트머리에 시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올림픽도 금메달을 맨 마지막에 주잖아요. 그리고 뭐 콩쿨 해도 뭐 입상, 뭐 3등, 2등, 1등, 그 다음에 대상, 뭐 이렇게 맨 끄트머리에 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오늘 이 구전에서 나와 있는 끄트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 구경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 안에 들여다보면은 구경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도 구경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낳고 이제 클 때 이제 자랄 때 그때만 해도 구경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남산 밑에 후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낳았다고 그래요. 병원도 안 가고. 그래서 집에서 낳고 후암동에서 이제 쭉 컸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 구경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큰 구경거리가 뭔가 하면은 동네에 소독차가 오는 겁니다. 소독차 혹시 아시나요? 네, 소독차가 와가지고 하얀 연기를 막 뿌리면서 이제 가면은 동네 모든 아이들이 그냥 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소독차 뒤에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그게 몸에 이렇게 그 마시면 좋지도 않은 건데 그거 그냥 막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에 넣고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아주 그 제일 재미있었던 구경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씩 정말 좋은 구경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그 국군의 날에 예전에는 해마다 국군들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삼각지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가 육군본부가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삼각지에서 출발해서 남영동으로 해가지고 서울역 앞으로 가서 시청 가서 광화문으로 빠집니다. 그게 이제 국군이 행진하는 그 루트인데 저희 집이 후암동이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까지 걸어가면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애들 다 나와가지고 야 갔다 오자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어른들 서 있으면은 다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국군 아저씨들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 줄 맞춰가는 모습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군화를 신고 아스팔트에 발을 탁탁 맞추면서 이제 가는 소리가 아이들 보기에 너무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경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로마시다라고 해도 구경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구경거리가 없는데 그 시대에도 아주 멋진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승리를 해서 다시금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 개선하는 그 행진을 보는 것은 아무 마을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만 가능했습니다. 이 로마라든지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만 이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이 그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렬을 할 때는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이 개선 행렬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맨 앞에는 나팔수가 있죠. 그래서 나팔을 막 이렇게 붑니다. 이제 싸워서 이긴 우리 군인들이 들어온다. 그러고 이제 나팔수들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개선 장군 뒤에 드디어 멋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발을 맞춰서 들어오죠. 여러분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다른 나라 군인들하고 달리 군복이 있었고 군화가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군화를 신었죠. 그리고 그 옛날 2000년 전 그 로마의 대로는 돌을 다 깔았습니다. 고속도로 같이 돌을 다 깔았단 말이죠. 그 돌길에 가죽으로 만든 군화를 신고 발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참 멋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걸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구경거리가 또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전리품을 보여줍니다. 요즘 같으면 미디어가 하도 발달을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유행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압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저쪽 나라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그릇을 썼나 하는 것이 관심이 이제 많은데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싸움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수레 위에다가 그 보물 같은 거를 다 쌓아놓고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전리품을 수레에다가 끌고 이제 가는데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 거죠. 아 저기는 음식을 저런 그릇에다 먹었구나. 저기는 술병이 저런 거였구나. 아 저기는 화려한 귀족들의 옷이 저런 옷이네 라고 하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이 지나고 나면 맨 끝머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는 그 나라의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죠. 쇠사슬을 다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서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아, 머리카락은 무슨 색이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제 구경거리로 그 사람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끄트머리에 있었던 이 포로들은 다 끌려가고 난 뒤에 로마나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 개선 행렬이 있으면은 그 개선 행렬이 어디서 멈추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단에서 멈춰집니다. 로마에도 제단이 있었고 고린도에도 제단이 있는데 시내를 관통하고 난 뒤에는 그 제단에 서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포로 중에 한두 명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로들은 팔게 되지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4장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교의 교인들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개선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았지만 바울은 개선행렬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고 고린도교의 교인들도 그것을 알고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개선행렬의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제 가서 그 끄트머리 제단에서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은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꾼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꾼이 있어야 하는 위치는 끄트머리라고 얘기합니다. 끄트머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참 이상한 것은 무슨 일만 맡겨드리면 어떤 부서의 부서장만 맡겨드리면 여러분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은 장군이 되려고 하십니다. 내가 이 부서의 부서장인데 내가 이 부서를 맡았는데 내가 유년부 부장인데 소년부 부장인데 내가 성가대 대장인데 장군 역할을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일꾼의 자리는 장군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맨 끄트머리 그것도 앞으로 제물이 되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장군이 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노출된 분들은 역시 목사님들이죠.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겨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끄트머리에 있을 생각을 안 하고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한국교회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 때문인데 목사님들이 자꾸 장군이 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십니다. 임직을 하십니다. 장로 되기 전까지는 참 온순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장로님이 되면은 이상하게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장군이 되려고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에서 언제나 이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군대 용어를 너무 잘 아시죠. 군대 용어 중에 원위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딴 데서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상관이 원위치 하면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위치예요. 원위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위치, 원위치. 일꾼들 너는 원위치가 어디, 위치가 어디야? 예, 주님 제 위치는 끄트머리입니다. 역할은 뭐야? 예,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끄트머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공동체를 섬길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구경거리가 된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리석은 모습, 약한 모습, 비천한 모습, 주리고 목마른 모습, 헐벗고 매맞는 모습, 정처가 없는 모습, 모욕을 당하는 모습, 박해를 받는 모습,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연중에 사표가 막 날라와요. 목사님 일 못하겠습니다. 왜요? 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의견이 자꾸 무시당해요.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말대로 쫓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내 의견을 내는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사람 무시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사람 무시하면 기분 나쁩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다 사장님이고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무시당하면서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표를 내고 난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죠.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일꾼의 정체성 가운데 모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모욕을 당하는. 모욕 당하면은 아,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각 교회마다 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아마 노량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데 저희 교회 저희는 이제 주로 학교를 쓰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요.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떻게 한 대라도 더 넣나 이거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안내를 잘 하는데 항상 이게 이제 좀 그 어려움이 많으니까 가끔 가다가 교인들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이 돈독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 줄 그 차량이 나갈 때 조금 이렇게 늦게 나가도록 좀 서 있으라 그러면은 막 화를 냅니다. 이제 막 네가 뭔데 일이 가라고 멈추라 그러느냐 그러고 막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 멱살도 잡고 막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이제 그러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왜요? 아니 교인들이 우리 그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을 뭐 마트에서 주차 봉사하는 요원쯤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다 집사고 안수 집사고 그런데 이 그 마트 그 백화점에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봉사 잘하신다고. 일반인인데 지하주차장, 대형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주차 봉사하시는 그런 그 전문가처럼 보였다고 하면 그 봉사 아주 잘하신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칭찬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모욕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의 정체성은 재단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일꾼의 자세와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꾼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북소리에 노를 젓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노를 젓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원위치는 어디냐? 여러분,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노예처럼 잡혀가가지고 재단의 재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에 우리는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조금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일꾼 노릇 잘하는 겁니다. 제발 장군 노릇하지 마시고, 장군 역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군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 주님 뒤에서 끄트머리에서 잘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이 넘은 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끄트머리에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100년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계속 또 앞으로 이 100년 이 귀한 재단을 또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컸습니다. 내 경험대로 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이 될 것이라고, 저렇게 해야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페레테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휘페레테스의 그 일꾼의 자세를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충성이라 하셨으니 내 생각을 주님 생각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주님의 큰 뜻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북을 치는 대로 그 북소리에 맞춰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재단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꾼으로서 자세를 잘 갖추어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일꾼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들이 새롭게 잡아야 하는 자세를 일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자세를 잘 잡아가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더 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끄트머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이 세상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끄트머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욕을 당해도 기쁨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끄트머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내 속에 부패한 이 마음이 나를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장군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조그만 일만 맡겨도 그곳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장군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늘 끄트머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 제단의 제물이 바쳐지고자 하는 그 각오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아버지 하나님 늘 끄트머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구경거리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믿음의 교회 노량진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을 만난 것도 행운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커지는 세상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며 맨 끄트머리의 자리에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건 많고 사연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과 천국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